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한 10절, 9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을 어느 각도로 보고 있냐, 이 부분을 항상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렇죠?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그들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배웠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모임이 와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보통도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잘못되어지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정의 응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군대로 말하면 앞에 있는 리더가 딱 죽거나 잘못되게 되면 그 모험이 와해가 되잖아요. 한 국가 대통령이 큰 사고로 돌아가면 그 나라에도 큰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모임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모였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 이후에 있는 또 뭐 70명 제자랄지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가운데 엠마오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동행을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설명할 때 다른 걸로 설명한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치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나는 일들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신지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거나 성경을 오래 읽는 분들이거나 성경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면서 도전이에요.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어요. 모든 책들은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노래도 그게 랩이든 팝이든 트로트든 민요든 간에 한 곡에 1절, 2절, 3절 기승전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찬양하거나 목적으로 노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작품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한 편의 무학자가 편지를 써도 그 편지에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글 잘 쓰는 거잖아요. 저자를 만나면 어느 책을 엄마를 부탁해 뭐 이렇게 신경숙씨인가요? 뭐 이렇게 딱 저자 뭐 이 사인회 이런 데 갔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부탁해 책을 설명할 때 저자가 만나버리겠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저자를 만났을 때 저자가 설명 뭐 하냐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들어서 자신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두고서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행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구약을 늦었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뭐라고 말했고 그런 걸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했을까? 그 부분들을 추론해서 내용을 좀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추론이라고 말하냐면 그 내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무엘 상하를 설명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했을 거야. 그런 측면에서 좀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7장 8절 9절 7장 8절 9절 7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에요. 그럼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라도 사무엘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이루어져요. 원래 성경은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쓴 거예요. 그렇죠? 저자가 뭐 사무엘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 시대 말했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모세 족장도 아니면서 왕도 아닌 그런 형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대혼란을 겪고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또 룻기를 통해서 왕 같은 탁월한 유력자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사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전체적인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왕들의 이야기죠. 어쨌든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버스를 보게 되면 버스 운전사석 옆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또 사무엘이 등장하고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상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또 제사장이었어요. 왕 같은 인물은 아직 왕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권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큰 무소부위의 힘을 가지고 한 나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적으로부터 막아내고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땅을 분배하고 불의를 척결하고 이런 식의 역할을 왕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은 어떤 왕이냐? 백성들이 원해서 하도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냥 승인한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왕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누구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문득문득 보면서 내용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으로 넘어갑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에 있고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있어도 적잖은 고통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새를 키우잖아요. 새 한 마리 키워도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도 뭐 똥을 갈기고 막 뛰어드니까 제가 사람인 줄 알아. 막 조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막 뛰어들고 막 그래서 줄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아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안 낳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류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니 사무엘 말고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사무엘 1장에는 사무엘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안 태어났고 엘리라는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세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덜컹덜컹해요. 왜냐하면 제가 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인데 잘해야 되겠다 생각도. 어쨌든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되죠. 결과적으로 엘리도 사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때요. 엘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 중심으로 역사가 전환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1장 내용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고, 2장 12절 말씀 보니까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겠습니까? 그렇죠?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되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죠.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게 솥이나 그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제사장들이 자녀들이 제사의 귀중함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갈고리 같은 거 종식해가지고 그냥 훅 찔러서 고기를 건져가지고 어떤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전에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아야 될 태도, 삶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 될 확률이 높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행실이 이렇게 악했다라고 나와 있고, 17절 이 소년들이 제가 요 앞에 심히 크면, 소년들이 아직까지, 소년들인데 아직까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끊겨요. 뭐가 끊기냐면, 크게 많이 있지만, 우선은 믿음의 의미가 많이 끊겨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예배의 의미가 끊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한 번, 두번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큰뭐 저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삶으로 안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의미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예배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생활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코로나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더주 앞에 나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되고 저게 이유가 되고 이게 공부를 못할 이유고 저게 공부 못할 이유고 언제 공부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예배 또한 그렇단 얘기예요. 주여심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이 예배, 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제사장들 이런 상황이고,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늙어가면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고, 아들들은 지금 제사장의 자녀로 살면서 사실 회막을 수종드는 사람들과 막 이런저런 일들을 문란하게 막 사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왜 기록하냐면 사무엘의 등장이 왜 필요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을, 엘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점점 눈에 띄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사무엘이 등장하여 3장 1절 말씀 보니까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야. 그쵸?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데 사무엘은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계속 연거푸 말씀드립니다. 엘리는 점점점 어두워지고 쇠하해지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의 등장이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생긴 거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전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런 장면들의 표현들입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들이 전체를 말씀을 증거되면서 사무엘의 또 하나님이 쓰시는 판도로 내용이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엘리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법궤를 끌고 나갔어요. 왜? 그게 법궤 끌고 나가면 뭐 그냥 무조건 힘이 될줄 알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행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의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다. 40년 만에 자식들이 전쟁 나갔다가 하나님의 궤를 뺏기고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가서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져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쭉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기보시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즉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싹 죽어요. 싹. 아이 낳는데 아이도 죽어 태어나요. 그 이름이 이기보세요. 손자겠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표현이 이기보세요. 그러니까 집안이 엘리제스상이 어두워지고 죽고 아들 세 명이 죄 가운데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제스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가운데 며느리 한 명이 아이를 낳는데 며느리가 낳죠. 예,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이 이기봇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 의미가 우리가 다가오지 않으면 예배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성도는 아니지만 3학년 때, 2학년 때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교회를 뛰어나가던 산동네에서 코에 땀이 가득해서 종소리 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던 제 모습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하드를 얻어먹으러 교회를 나갔지만 그냥 주는 군것질 먹으려고 나갔지만 북을 치고 돌아다니길래 그 북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갔지만 그 교회가 한평생 저와 이렇게 연결돼서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제 룻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일상생활의 과부들의 큰 얘기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들의 이 출현들도 출현과 죽음도 사실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의 다그 가운데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언약궤를 뺏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강력한 어떤 군사력 가진 왕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래서 왕을 계속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한 나머지 실제 거기서 뽑혀지는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사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8장 7절 8절 말씀 뭔가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를 하고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19절,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면서 뽑은 사람이 구장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큰 장대한 잘난 인물을 뽑았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등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하면서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들이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요. 그러나 사울이 또 얼마 안 가서 큰 범죄를 하게 돼요.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의 제사장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다윗 같은 인물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지만 사울은 왕의 역할만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무엘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내가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보세요.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통해서 뭘 듣냐면 당신 하는 그 행실이 큰 실수고 왕의 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치 않음인 거야.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길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거야. 벌써 사울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뭔가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8장에 등장했는데 사울이 벌써부터 뭔가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15장 넘어갑니다. 15장 8절, 9절,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을 주시죠. 근데 아말렉과 싸우지 않고 아말렉에 있는 금은보화를 탈취하고 그런 걸 착취하는데 더 역점을 두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쵸?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니야 나는 말씀을 청종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아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어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겨. 어떤 말을 남기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시작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을 구한 거예요. 이런 걸 들을 때 제가 약간 고소하기도 해요. 좀 익살스럽지만, 왜냐면, 키도 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 키큰 것들 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사람이, 작아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하고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그 어떤 정치적인 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가 우리 차원의 후회가 아니라, 그렇지? 잘하기를 알고 있었지만 잘하기를 원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살다가 끝내는 멸망한 그런 부분들.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다 보니까 그냥 여벌력이라 까짓 거면 그까짓 거. 예를 들면 우리 삶과 비교해 보죠. 아뭐한번 예배 뭐 까짓 거 빠질 수도 있지. 아한번 아이 무슨 뭐 까짓 거두 번. 아이 무슨 수예배 금예배 그거 뭐.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경이 여기는 삶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서 바쁜 현대사회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었고 21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예배 뛰어오는 게 쉽지 않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4, 5일 야근을 하면서 예배를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교회를 가려면 퇴근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허겁지겁 새벽에 나와서 직장 근무하다가 깨워서 교회를 막 뛰어와서 또 우리 금천구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막혀 남부순환 그쪽에. 와가지고 교회 오면 찬송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불구하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그 가운데 치달아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장로님들을 봤고 그렇게 오는 권사님들을 봤고 그렇게 오는 청년들을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안 와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오는 사람들 또한 비대면이 낫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전에 흑사병이 중세시대 때돌때또 천연두 때문에 한국이 서울의 인구가 총 15만 명이었대요. 상영교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의 인구가 15만 명이었는데 만 2천 명이 천연두 때문에 죽게 됐대요. 거의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지금은 뭐 서울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지만 15만이 광명에 34만이에요. 여기 2분의 1이 그 당시에 서울시 인구였다고요. 천연두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한국 초대 때죠. 그때 목회자들은 교회 중요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장례를 해주고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전염병과 기독교라는 책을 틀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흑사병 있을 때에도 목회자가 교회를 지켜내며, 그렇죠? 흑사병 가지고 태반이 죽었는데 그 장례를 해내며 장례를 지내다가 본인이 또 그 병에 전염병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많은 또 교회에서 교회발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다 코로나 걸려서 교회 들어온 곳이지. 교회발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교회발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신천지가 참 많은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회 모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교회를 모르더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물으니까는 교회 확진자 많은 곳.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못 듣고 교회란 말 못 듣고 예배란 말못 듣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두룩한 거예요. 한국에 있으니까 메시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 그러면 혐오스럽고 교회 그러면 극혐이고 교회 그러면 뭐든지 코로나 발상지를 퍼뜨린 그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고는 이때인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배가 하나씩 끊어지고 믿음이 하나씩 무장해제가 되어지면서 점점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직감하고 있고 실제 그것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부터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총을 가지고 말을 막는 게 아니야. 하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이 분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에 보세요.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사무엘이 쓴첫 번째 편지 사무엘상, 사무엘이 쓴두 번째 편지 사무엘하. 사무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 본인의 등장을 말하고 있고, 본인의 등장도요, 뭔가 묘해요. 왜냐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그 윗대 거론이 있어요. 모세가 등장할 때 레위인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등장해.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울의 등장도 아이를 못 낳는 한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 등장 또한 범상치 않은 그 등장임을 말을 하고 있고, 그의 족보는 다윗과 맞닿아 있고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세 인물들, 사무엘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사실은 다윗의 등장도, 그쵸? 다윗 또한 사실 사무엘상인데, 사무엘 이야기 잠깐, 사울 이야기 잠깐, 거의 누구 얘기냐? 거의 다윗 얘기예요. 물론 사무엘이 끝까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 이야기의 양이랄지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사울 얘기를 했고요. 다윗 얘기를 하려고 사무엘 얘기를 했고요. 다윗 얘기를 하려고 룻기를 설명했다고요. 다윗 얘기하려고 사사기를 설명했다고요. 그렇죠? 다윗을 겨냥해서 사사기가 줄을 서 있고 룻기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탁월한 유력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 사람,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정점에 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사무엘상의 등장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16장부터는 31장까지 거의 31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2분의 1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16장 7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좀 사울을 하나님이 점점점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말을 했고, 6절 말씀에서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윗이 아무래도 사울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감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165에 그쵸, 이렇게 아름다운 그 등신을 가지고 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울은 외모를 볼 만큼 출중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만났습니다. 11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내가 어리니까 그 아들들 쭉 왔을 때 그게 안 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사무엘이 말을 했고 이새가 불러오는 거죠.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보지 말라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보자마자 사무엘이 하나님 임재하셔갖고 야 기름 부어 이러는 거죠.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뜻이 메시아예요. 다윗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경에 이렇게 세 번씩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 없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치중하고 다윗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이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케 되어지고 충만케 하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는 시기로 지나야 돼. 여러분 저도 이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식으로 살아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내 인생에 함께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즐거합시다 라고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여호와의 감동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놓는 이때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 의미를 부여주겠어요? 의미를 자꾸 상쇄시키고 의미를 자꾸 쇠약하게 하지. 그렇죠? 다윗의 등장을 16장에서 보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 감동되어서 살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많은 그런 많은 그 변화가 있고요. 우리 좀 아까 못 읽었는데 16장 1절 말씀 볼게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은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어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그곳의 왕이 한 왕을 봤다. 그렇죠? 그 왕을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왕이 있는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한 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우리 최 목사는 한 왕을 모시고 계시네. 아 우리 권사님은 한 왕을 모시고 계시네. 아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왕을 모시고 있네. 그 왕이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메시아를 대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말할 때 모세와 다윗을 말을 해요. 그러나 모세보다는 다윗의 역점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고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났고 수백 년 이후에 두 가정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다 뿌리가 다 어디 있냐?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구나. 아, 왕을 모시고 있네. 왕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순종할 왕이 있고 내가 차릇할 왕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왕이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왕이 있고 역으로 나를 인도해 줄 왕이 있고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줄 왕이 있고 나를 지켜줄 왕이 있고 나를 항상 안내하고 도우실 왕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찮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하를 하까지 볼 예정이었지만 양이 워낙 많고 중요한 인물이어서 오늘 사무엘 상까지만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을 부은 그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참 왕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점점점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